이 이야기는 이제 다니엘서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꿈은 그 2장에서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큰 나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다음에 짐승들이 와서 쉬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베어버려라. 베어버리니까 새들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짐승도 다 흩어져 버리고 밑동만 남은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하라 했더니 이 일이 바로 왕에 대한 일이다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기한을 이렇게 준 거죠. 예, 계속한 형벌이 아닙니다. 7년 기한을 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그런 예, 꿈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 받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꿈 해석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굉장히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 이제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원수이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자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알았을 때에 괴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야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내게 말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사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악인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죄를 짓고 조금 잘못을 한다 해서 그냥 망하고 그냥 심판으로 죽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 고난을 주신 이유는 돌이켜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심판하시니까 심판을 좋아하신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제 김마라나타 선교사님 그 간증에 그러잖아요. 어떤 때 하나님이 그냥 광야로 내모는 것처럼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그냥 후원도 끊고 파송 교회에서 끊어버리고 혼자 그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는 것을 주님이 절대 싫어하시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 하물며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돌이켜 살기를 원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 참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우리가 정말 그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심판받아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역시 보여주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 세우신 통치자에게 공의를 기대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느부갓네살이 지금 쫓겨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이제 그 이제 해석은 주의를 보면 정신병에 걸려서 쫓겨나다가 7년 동안 그같이 정말 들에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다니다가 결국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느부갓네살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궁에서 쫓겨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누가 배반했거나 아니면 정신병이 걸렸거나 그래서 정신병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신병이 걸려서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제 쫓겨난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주인인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최고의 권위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어떤 것을 회개할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7절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빼앗은 그 식민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포악하게 하지 말고 비록 힘의 원리로 그 나라를 빼앗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느부갓네살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그럽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자, 30절 한번 볼까요?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염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요 그 경고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1년을 기다렸다면 1년. 1년의 기한을 준 겁니다. 네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을 경고하신 그것을 해제하시겠다는 거죠. 꿈으로 경고하신 이유는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1년의 기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그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 도성을 건설하고 내 이용과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즉각적으로 내가 내 힘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이염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느부갓네살아 내가 왕에서 네 왕이가 떠났느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왕에서 물러 쫓겨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왕이도 그럴진데 우리의 생사하복 말할 것도 없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폐하고 세우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모습 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임하여서 그 왕권에서 왕위에서 이 또 이렇게 예, 이제 예, 이렇게 축출당하도록 그렇게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뉘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으로 있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면 역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으로 있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에스겔 33장 18절 19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 에스겔 33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반대로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의인이었어, 내가 그런 예,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헌신자였어, 그것도 물론 하늘의 상급이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지금이 바로 그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공의를 행하지 않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이라도 그 공의를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 공의를 행하고 죄를 회개하고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여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경고하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리셨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 능력과 권세, 나의 도성, 나의 위엄과 영광 이런 타령을 하자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누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물러나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를 물러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받았거나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냐면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바로 쫓아내 버리십니다. 예,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봐보십시오.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에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든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런 직분이지 우리에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그 직분은 제가 늘 말했던 것 옷걸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피워준 옷걸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때 지금 옷걸이에 지금 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옷 벗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옷을 입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셨고 직분이라는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이와 같이 헌신하고 쓰임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우리는 내가 그 옷을 걸치고 그 옷에 걸맞게 사는 것 이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다섯 달란트 남겼느냐, 두 달란트 남겼느냐 그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직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에스겔 33장 말씀했는데 에스겔서 18장 3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했어요. 돌이키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돌이켜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이 아니라 돌이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이켜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시라 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겸손한 자에 대한 은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접붙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원 가지도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접붙임 바 된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접붙임 바 된 인생 아닙니까? 원 가지인 유대인들도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높이는 인생,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느부갓네살을 그게 교만할 때 심판했죠. 쫓겨나겠습니다. 그때서야 34제로면 그 기한이 참해 그랬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한을 두시고 그 기한을 주셨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한을 차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돌아왔다. 다시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34절에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바로 총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총명은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바라기가 될 때 오직 주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다시 잃어버렸던 권위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회초리라고 그러죠. 채찍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채찍입니다. 채찍. 우리를 돌이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7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주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떵떵거리며 살던 그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이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이끄실 다른 어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25절, 32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는지 누구에든지 주시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모시고 다녀야 된다. 우리 심장에 주님을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모자 쓰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키파라서 키파, 하나님을 자기 위에 모시고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멋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위에 머리로 삼고 있는 그런 고백을 모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자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시다, 내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머리 대신 주님을 또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